신약성경 198면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해서 아무런 어떤 의미에서 보이는 결실이 없고 돌맞아 죽지요. 사도행전 7장에 또 그 스데반의 설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도움이 없으면 혼자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 일곱 집사를 뽑는 바람에 스데반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집사를 세웠죠. 그런데 뜻밖에도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사도들이 전념하겠다고 했던 말씀 사역으로 그 사역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성경을 풀어내는 일로 이제 그 기독교의 적대적인 무리들과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부분에 그 맞선 세력이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와 모세에 관한 문제로 스데반을 말하자면 고소하고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로 시작하는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과 선행으로 본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거듭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스데반에게서도 보듯이 모든 신자들은 어떤 식으로 그 봉사와 일이 주어지느냐라는 드러나는 형식과 달리 공통되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본질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것이죠. 이 일에 스데반의 설교는 상당히 그 공격적이고 그리고 매우 도전적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짓기까지의 긴 구약 역사를 다루면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초기 역사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순종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이 나열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스데반의 지적입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집안에서 부름받아, 이렇게 부름받아 그 자기의 기본 세력으로부터 나와야 됐고 또 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형들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유학 보내거나 이민을 보낸 게 아니라 팔아먹어서 애굽에 갔다는 얘기죠. 모세는 버려졌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라고 모세를 부인했고 38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숭양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 나오지만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스데반의 설교의 그 풍기는 그 어조는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것도 긍정적인 행위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것 같이 51절 이렇게 끝나죠. 쭉 이 얘기를 하려고 언급한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를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이 설교에 관통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죠. 잘못 읽으면 그래서 분개하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 그 비장함, 충성, 그 못난 유대인들 이렇게 쉽게 가죠. 전혀 그런 목적으로 이 설교가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7장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로 시작해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전혀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의외로 들리시겠지만 분명히 전체 내용은 책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다만 왜 이것도 모르느냐 이 바보들아 하는 식의 분노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시편 105편에 가면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데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페이지 보시면 동일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는데 아주 다른 관점으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도를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와서 사라를 부인을 누이라 그랬다 뺏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바로를 혼내시고 돌려보내셨으며, 이삭 때에도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뺏겼다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돌려준 그 일을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요셉 얘기가 뭘로 나왔죠? 형들이 팔아먹은 것으로, 그들의 반역, 무지의 인간적인 시샘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일어납니다. 어디쯤 나올까요? 25절 보시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 기록되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은 사건이 끝까지 기록됩니다. 이게 시편 105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동일한 것을 뭘로 봤죠? 인간의 미련함, 무지, 거절, 반역으로 보았죠. 같은 사건을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보고 있죠. 그럼 스데반의 설교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로 인한 순교는 뭘까요? 사도행전은 그 시작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유무상통하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것은 교회 안의 얘기고 실제적인 당시 사회에서의 분위기는 예수를 죽인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 당시의 권력자들, 당시의 어떤 세력들은 의심과 또는 위협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뱅이를 고치고 나서 칭찬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붙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노연하고 위협의 직면에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죠.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행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 인류의 반항, 거부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 그 대조 속에서 누가 이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방해받지도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세상에 반대하는 세력을 보이게 쳐부셔 굴복시켜 일을 하시던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둘이 다 왕성해서 겉으로 보자면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믿음을 갖고 보면 하나님이 이기더라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그 둘을 묶기 위해서 순교가 있죠. 세상은 우리를 죽일 힘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면하게 안 해주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러셨으니까 죽으시죠? 근데 그게 부활로 가는 길이더라 말이죠. 이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언제 우리가,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언제 우리가, 너희가로 돼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한 적이 있냐? 미리 준비한 적이 있냐? 우리는 늘 우리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해관계에 묶여 있었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협조하거나 미리 앞질러서 준비한 적이 있냐? 인생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도 그렇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라.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믿고 너희는 안 믿는지 역사를 한번 되돌아 봐라. 의인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하러 온 선지자를 언제 핍박지 않은 적이 있으며, 그 약속한 구원자가 오자 너희가 죽였지 않냐? 그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 되더니 너희는 이제 우리까지도 박해하지 않냐? 생각 좀 해봐라. 이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알아먹는다? 아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위협과 거부하는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듯이,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건 나 알고 있어서 이 일한다, 네가 막으면 너 손해고 네가 막으면 못한다 이런 말 하려는 거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밖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들어낸다는 걸 나 안다, 그렇게 말하는 설교입니다. 이게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겁니다. 못 알아듣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다 아는 거지만 한 번만 찾아보시기로 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합니다. 고무줄놀이 하는 애들도 합니다. 요새는 안 하죠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구절이 오해되느냐 하면요,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의 경계선이 되죠. 나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고 너는 안 믿어 지옥 가는 자다로 경계선이 되죠. 그러니까 나와 너가 대치하고 적대적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그 얘기 아니고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긴 믿으면이라는 조건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하자고 보낸 거예요. 편가르자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과 너희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인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 모르는 거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무지와 거부를 반전시키실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걸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어떤 회개나 이해의 나를 누구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흥사를 만나서 회심했다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거든요. 그날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셔서 돌이켜서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예지요. 천사가 망우리 공동묘지에 와서 추석날 1시 20분에 와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소나무까지 선착순 100명 구원을 준다. 시체들이 뛰어서 쫙 와서 섰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뛰기로 결심했을 때, 실제로 뛸 때, 100명 안에 들어왔을 때, 세 군데 중에 몇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시체는 듣지를 못합니다. 늘 오해하는 거죠. 내가 감동을 했을 때는 이미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결심을 했을 때는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 순서를 바꿔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경계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분개가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그 연장선상에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저 적들을 물리칠 힘을 주시옵소서가 되죠. 내가 나 하나 잘 먹고 살겠다고 건강 달래는 거 아니며 성공하자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됐다 고마. 요새 이런 때는 또 경상도 사투리.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무지와 반역과 외면과 도망감 속에서 나 일한다. 걱정 마라. 그 속에서 나 일할 테니까 너희 다른 것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네게 준 길을 가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이사야 53장 가볼까요? 요즘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이사야 53장 메시아 예언,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가 다시 봅시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와 나머지 인류, 그래서 그와 우리입니다. 예수와 우리 인류.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자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시자 신자들은 이 그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안 믿은 세상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신약의 성도들은 실로 세상의 질고를 지고 세상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세상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징벌을 받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교회가 찔림은 세상의 허물 때문이요 교회가 상함은 세상의 죄악 때문이라. 교회가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교회가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은 나음을 받았도다. 세상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세상 모두의 죄악을 교회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땐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자된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보고 메시아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에게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가는 길임을 아는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 현실입니다. 이것이 억울하시면 여러분은 뒀다 믿으십시오. 예수를 뒀다 믿으십시오. 이 길을 갈 수 없거든.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죽기 5분 전에 제가 이메일을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오십시오. 지금 믿으셨거든. 그 인생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걸으신 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영광과 영생과 신비와 기적으로 찬 길을 걸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길이며 세상에 거짓된 것과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을 걷기로 하셨으면 더 이상 나와 너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 세상을 무릎 꿇려서 이겨 증명하는 길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맞아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하지 말고 속으로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신비와 기적과 하나님의 크고 크신 뜻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지요. 세상이 무서운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무엇인지 다 모르는 것이지요.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제시한 거짓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명예와 능력과 자랑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한숨과 눈물을 거두시고 찬송과 자랑을 가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도전 앞에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